담임 목사님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들어오시고요. 저녁 6시 40분 이제로 도착은 한국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이사를 하십니다. 시차 적응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시간들을 또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2월까지 또 안식월의 시간들을 가지기로 하셔서 사역은 이제 3월부터 정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제가 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 전 주일 설교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 공식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일에서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개개인을 향한 또는 한숙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숙교회가 이 말씀 위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듯이 먼저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은 담임 목회자가 이제 계시지 않는 동안 이제 부목사가 주일 설교를 한 사람이 또 모두 다 하는 일들은 매우 드문 일들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때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수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주일 설교를 듣곤 합니다. 제가 이전 일원동 교회에서 이제 강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이 한 8개월, 9개월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도 제가 한 짧게 몇 개월은 설교는 했었지만 다른 주일에는 일원동 교회가 그 분당 샘물교회, 그 영동교회, 서울 영동교회와 이렇게 형제교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봉호 장로님이 오셔서 설교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일 설교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김동인 목사님께서는 제가 한숙교회에 주일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처음은 아주 당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부담이었죠. 하지만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한 자가 이제 4개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겐 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공동체에 말씀하여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또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의 시간이 앞으로 제가 사역하며 나아갈 때 아마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줍니다.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나옵니다. 오늘 읽은 또 12장 20절에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부터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20장까지는 제 총 장수가 9장이 되는데 이 9장에 대한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6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반 이상이 예수님의 6일 동안의 사역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 마지막 전에 그 생의 마지막 전에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남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늘 본문 전인데요. 12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1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이 광경이 어느 정도였을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당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는요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가 2주 전 신학대학원에서 10주년 이제 재교육, 10년 재교육을 받을 때 주 강의가 레위기였는데요. 그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강사 교수님이신 기동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제 적고 있는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전 세계의 인구가 한 2억 정도가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거의 1%가 되는 200만 정도의 숫자가 이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유월절 때는 25km에서 30km 내에 200만 정도의 숫자가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국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타국에서 생활하며 타국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하지만 유월절이 되면 이곳으로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짐작컨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 정말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소문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아마 많은 이들이 모여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만약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헬라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쉽게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런데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 뵙고 싶어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그분을 찬송하였던 이들에도 포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한 그 당시 생각은 헬라인이자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인 몇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빌립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먼저 빌립에게 접근한 것은 그의 이름이 특별히 제자들 중에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인들이 보기에 빌립이 이건 이제 추측하는 건데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헬라 이방인들과도 아주 쉽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눈여겨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또 매우 친근감이 가고 쉽게 말을 붙여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저 같은 사람 있죠. 네, 친근감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헬라인 몇은 빌립에게 접근을 했고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그때 빌립은요 바로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에서는요 빌립이 매우 계산적인 사람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빌립은 쉽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빌립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러분, 이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죠. 그리고 1장 4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안드레는요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사람을 인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빌립은 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드는지를 계산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이었다면, 안드레는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예수님께로 가져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여겼던 자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에게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고 또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 몇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의 매우 탁월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할 때 또 어떤 만남들을 가질 때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만나려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빌립이 되지 말고 안드레와 같은 자가 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숲 공동체가 저는 이 중간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를 빌립의 자리로 자꾸 가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빌립의 자리가 아닌 안드레의 자리로 주님은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 왔지만, 저는 언제나 제가 한숲교회의 지정 헌금과 선교 헌금들을 보게 되면 한숲은 매우 안드레와 같이 복음이 원하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섬기고 영혼들을 위해 나가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자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안드레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또한 주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자는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적극적인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순수한 복음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안드레와 같이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바로 부르심의 자리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예수님조차도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매우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부르심,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좀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부르심의 무게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각자 불러주신 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매우 무거운 자리이고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자리이죠. 이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우리는 때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그 자리를 좀 면하게 해달라,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저 개인적으로도 설교의 자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세대입니다. 96학번인데요 수능 중 가장 점수가 나오지 않는 과목 중 하나가 언어 영역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문맥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지요? 저는 언어가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간 과가, 진학한 것도 전산수학과입니다. 저는 언어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란 교회에서의 섬김의 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아이들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남편으로, 또 아내의 자리로, 직장에서나 또한 사업터에서의 부르심의 자리로,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가 너무 괴롭죠. 그리고 이때만을 면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27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은 몹시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예수님은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 십자가를 생각했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십자가는 그의 부르심의 가장 절정이고 온전한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주님은 온전히 아셨습니다. 24절에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는 것임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죽지 않을 때는 한 알 그대로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상태가 25절인데요 2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임을 말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덕규 씨라는 하덕규 찬양 사역자를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중에 많은 이들이 이 곡을 리메이크했죠. 뭐 조성모도 리메이크를 했고 많은 곡을 리메이크했는데 이런 가사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머물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내가 죽으면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주인 되면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죽어야지 진짜로 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자식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의지했던 재산, 재물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의 그 자리, 권세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이 모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다시 찾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라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겨라. 그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한국교회는 참으로 많은 미랄들이 죽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을 또 한국 교회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사랑해 이국 먼 땅에서 이곳으로 왔지만 어떤 이들은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지금의 한숲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숲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헌신과 하늘의 미랄이 죽듯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들을 내어주며 섬긴 성도님들의 희생들이 있었기에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숲의 이기사여가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신은 죽고 온전히 주님이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한숲이라는 이 땅에 또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썩어진다면 그리고 온전히 녹아진다면 한숲은 하나님의 숲이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로 자리에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청관훈 목사님의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이 이렇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져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